네, 안녕하세요. 월가자입니다. 제가 이제 2025년 상반기 시황에 대한 3부작 시리즈 하다가 저희 벨리 플랫폼에서도 레오성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윤 부부장님 인터뷰를 다루느라 늦었는데요. 오늘은 58편에 이어서 25년 시황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전망이란 것이 항상 그렇지만 뭐 1년 후에 S&P 500 목표 주가 지수가 6600이다 혹은 7200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다양한 새로운 이벤트와 정보들에 의해서 다이나믹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진 한정된 정보로 1년 후에 주가를 예측해봐야 한 달만 지나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어떤 분들은 투자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면서 예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서는 한쪽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1년 뒤의 주식 가격이 6,600이라 예측할 때그 6,600이라는 그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왜 내가 6,600이 목표 주가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수립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수립해 두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틀리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렇게 또 조정하면 새로운 목표 주가는 얼마나 변하는지 그런 식으로 파인튜닝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측이 항상 틀릴지라도 근거에 기반한 논리를 수립해서 투자를 해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2025년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에서 우리의 근거와 논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변수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정 지출의 기조, 연준의 행보, 금융 규제 완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일본 은행. 앞으로 우리가 시황을 다뤄 나감에 있어 이 다섯 가지 화두가 두고두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먼저 재정 지출의 기조는 지난 편에서 다뤘지만 재정 운영의 철학 자체는 옐런의 신공급주의보다는 레이건의 공급주의로 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늠해야 할 것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 사이의 좁은 길을 어떤 식으로 항해할 것인가입니다. 바이든 시기에는 큰 정부의 기조 아래 완화적 재정 정책은 꾸준히 지속하면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를 잡으려 했다면 트럼프 시기에는 재정 정책 그 자체를 완급 조절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두 번째 요인인 연준의 행보와 관련해 바이든 시기 옐런 파월과 달리 트럼프 시기의 재무부와 연준은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무부가 경기나 인플레 추이에 따라 재정 감축과 지출을 조절한다면 연준의 행보는 더 불확실하고 불규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시장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다음 편이나 언제 좀 자세히 다룰까 하는데 지금 2025년의 연준과 트럼프의 재무부는 국채 수급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을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연준이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 분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에 불확실성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금융 규제 완화 기조인데요. 보먼 이사의 부의장 임명식입니다. 기존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부의장직은 사임하되 연준위원으로는 남아있는 이례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트럼프는 새로운 연준위원을 임명하진 못하고 기존 위원 중 누군가를 부의장직에 올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은 연준이 트럼프를 견제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새로운 의장으로 보우만이 급부상했는데 그녀는 기존의 마이클 바가 밀던 은행 자본 규제안에 반대했었고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측이 어느 정도 연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대단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는 않으리라 보지만 26년도 이후 트럼프가 새 위원들을 임명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에 대한 자본 규제가 서서히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될수 있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벨리 플랫폼의 시황 칼럼 41편에서 다룬 요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간단히 요약하면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돈이 풀려났었음에도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면에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와 그에 따른 통화 승수 급락이 있었습니다. 당시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에 대해 정부는 강도 높은 자본 규제를 단행했는데요. 이 규제 하에서 은행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은행은 대출과 자산 매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렇게 대출이 줄어드니 신용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통화 승수는 급락하면서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었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은행들은 자본 규제를 넉넉하게 충족해왔고 이런 상태에서 은행 자본 규제가 풀린다면 통화 승수가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인플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강도 높게 지급준비금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 정책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 온통 여기에 쏠렸지만 저는 의외로 관세 정책의 행보를 시장의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은 좀 단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트럼프 1.0을 겪어본 경험상 트럼프는 주가가 좋을 때는 관세에 대해 강경하게 주가가 나쁠 때는 관세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점진적인 관세의 경우 연준에게 있어 골칫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세게 때리는 것이 낫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나갈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 해서 관세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면서 관세는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국채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마지막 요인은 일본 은행입니다. 최근 일본 은행이 1월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다시 비둘기파적으로 선회했었는데 최근 들어 달러엔이 다시 158까지 올라오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은행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엔캐리 정산이 급격히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라면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되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티키타카의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에 달러엔이 157에서 149까지 급락하자 12월 BOJ는 완화적으로 나왔으나 지금 다시 158을 찍은 이후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주가의 향방에 따라 톤을 조절하지만 일본 은행도 엔화의 향방에 따라 톤을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요인을 기본으로 삼은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25년 시황에 대한 논리를 수립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면한 시황을 바라보면 당장 25년 상반기에 중요한 요인은 연준의 행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일본 은행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 은행의 행보의 경우 미국 경기가 강할수록 엔화가 약세일수록 트럼프의 무역적자 압박이 강할수록 매파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고 엔화는 약세였고 트럼프는 무역 압박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 BOJ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스탠스일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저도 엔화 강세 베팅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행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행보는 주식시장이 좋을수록 강경해지고 나쁠수록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 한창 관세에 대한 악재 루머가 나오다가 며칠 전 주가 지수가 주요 지지를 뚫자 물론 우연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점진적일 거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간다면 트럼프의 취임 이후 행보는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관세 변수는 어느 정도는 평균 회기적인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연준의 행보는 경기가 강할수록 인플레가 강할수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강할수록 매파적이 될 것인데 지금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발행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토픽이 없다면 다음 시황일주 60편에는 또 바로 이어서 이 국채 시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 2025년의 시황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들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에 더 나은 대체재를 찾는 것도 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국채금리 상승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포지션은 사실상 국채를 매수하는 포지션이나 달러를 매도하는 포지션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혹은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가 톤다운된다. 다시 말해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도 함께 내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포지션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요 포지션에 대해서 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잘 살피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여러 옵션 중에 리스크 리턴 프로필상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나중에 그런 예시가 있을 때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벨리 플랫폼 펠로우 프로그램 3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3기의 경우에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2월 10일에 입장하신 직후부터 저랑 에이버리가 이제 매주 커리큘럼에 따라서 숙제도 내드리고 라이브 Q&A도 하면서 라이브 스터디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하는 투자인데 새해를 맞아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입 수속해 두시고 2월 10일에 입장하신 뒤에 일주일 동안 그 입장 시점부터 7일간 100% 무료 환불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